VOA 세계뉴스입니다. 인도 정부는 14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랄 하제조시 인도 국회 사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미사일이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엠덜칼람 섬에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장관은 또 미사일의 사거리가 5,400여 킬로미터라며 이 미사일이 인도의 방위에 큰 가치를 더하고 국가안보를 높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그니5란 이름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시험 발사를 앞두고 벵골만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인도의 이 미사일이 축적인 중국에 대한 핵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함정들이 지난 13일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 9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주변 지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군은 상황을 감시하면서 전투 공중초계 항공기와 해군 함정, 지상 미사일 체계에 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해당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타이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2일과 13일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29대와 해군 함정 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탐지됐고 이 중 H-6 폭격기 16대는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H-6 폭격기 편대는 육상과 해상 목표물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며 이번 훈련은 타이완의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연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법원이 14일 야당 유력 정치인인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터키 법원은 이날 에크렘 이마모울루 시장이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연설에서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연설을 한 혐의에 대해 2년 7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이마모울루 시장의 정치 활동도 금지했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내년 터키 대통령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힌 인물입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선거 직후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늘날 터키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각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내년 6월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에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터키의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소속으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 승리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에르도안 현 대통령도 지난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터키 법원의 선고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부정한 판결은 인권 존중과 근본적인 자유, 법의 질서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5일 영국이 자국 영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중국 영사관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영국의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 영사관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14일 영국 정부가 중국 영사관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당시 시위가 우리 영사관 직원들을 공격하고 영사관 내부로 침입해 직원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중국 세력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반대하는 시위대 일원에 폭행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총영사 등 맨체스터 주재 영사관 직원 6명을 본국으로 철수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북한 지도부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가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의 북한의 도발을 제어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중국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독려하는 것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at meeting, President Biden raised concerns directly about the DPRK's provocative behavior and noted that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관점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습니다.
Our viewpoint is that we must limit the DPRK's ability to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은행 제재를 고려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는 현 시점에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없다면서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건 행정부가 다양한 관료들을 통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I have no specific personnel announcements to make at the moment, but what I will say is that this is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unequivocally.
구체적으로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국무장관, 부장관 등이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영내에 제기하는 도전과 전 세계에 미치는 더 폭넓은 영향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테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It continues to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이고 인권 기록은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명시된 국방 예산은 총 8,583억 달러입니다. 이 중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관련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제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4억 1천만 달러 많은 58억 9,15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 4억 2,4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괌 통합 방공망 배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 단계 방어체계와 차세대 유격기 NGI 프로그램에는 28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NGI와 관련해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추가 미사일 요격기지로 선정된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미사일 방어 요격기를 배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진행 현황과 세부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에선 올해 초부터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이런 기류가 최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도 반영된 겁니다. 상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스 의원은 올해 들어서 끊이지 않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최근 VOA에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와 함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후한 핵전력의 현대화 사업을 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VOA에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처럼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상원 표결만 거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가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U와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외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양측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ASEAN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하고 모든 유관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세안과 EU는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모든 유관국들 간 평화적인 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의 회의를 이용해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럽연합과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이 이달 초 철원에서 실시한 포병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보병 2사단은 14일 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제210 야전 포병 여단이 지난 5일부터 6일 담터 계곡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2사단은 게시물에서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을 수행했다면서 발사대 섹션은 Fight Tonight, 즉 상시 전투태세 역량을 유지하고자 부대원의 지식과 역량을 상시 검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당시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호주 당국이 북한을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 위협을 제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측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악용하려 한다면서 실제로 호주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호주 정부사나 금융정보분석센터는 14일 발표한 국가 확산금융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관련 확산금융 분야에서 호주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확산 금융 분야에서 민감한 이중용도 상품과 지식 수출을 노리는 국가와 연계된 조달 네트워크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조직과 연계된 국가로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한 것입니다. 확산 금융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산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호주가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호주에 기반을 둔 기업을 활용해 확산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꼽았는데 특히 호주 기업들이 북한 연계 기업과 합작하며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7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대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자국민을 처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호주에 여러 유령 회사를 만들고 북한을 대리해 미사일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석탄과 광물, 원유 등을 거래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에게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17년 호주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에 중국 국적 고위직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허위 표기해 베트남에 수출해 호주 정부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아시아 간 무역 금융 네트워크가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광물을 수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북한으로 불법 원유나 정제유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확산 금융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호주의 금융 서비스나 디지털 화폐 교환소를 해킹하고 이를 악용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UN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당국이 제재 회피 시도와 확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 관련 기업 2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7%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 자금 조달 위험 지표와 신호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북한의 확산 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대북 독자 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이 호주의 정밀 금융 제재를 회피할 잠재적 위험도는 3단계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관련된 확산 금융 활동의 잠재적 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 외교 관계에 영향을 주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영내 불안정은 호주의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군사안보와 재해대응 부문에서 한국과 폭넓은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는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협력관계라며 한국이 대북 압박과 무기 수출을 노리고 나토 대표부를 설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지난달 개설된 한국 대표부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4일 VOA에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북한이 최근 한국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맹비난한 데 대한 나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한국의 나토 대표부 개설에 대해 나토를 반공화국 압박 공조에 끌어들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한국이 나토 대표부 설치를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진다며 대결광들의 추태라는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방어, 재난구호 등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나토 동맹국들은 지난 2011년 모두 나토 파트너 국가를 초청해 대표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데 동의했고 우리는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나라로 한국에 앞서 이들 3개 나라는 이미 대표부를 설치하고 주 벨기에 대사가 나토 대표를 겸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2개월 만에 승인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윤순구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가 주 나토 대표부 대사를 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들을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 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 재개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작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3.8%, 수량으로는 약 18만 톤 줄어든 451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 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주된 이유는 가뭄 등 기상 요인을 꼽았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쌀의 경우 9만 톤 감소한 207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벼 생식 생장기인 7월 온도가 낮고 일사량이 부족해 알곡수가 많지 않았고 알곡이 여무는 등숙 후기인 9월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2만 톤 감소한 157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또한 생육 초기인 4월에서 5월 평년보다 강수량이 부족해 초기 생육이 늦어졌고 생육 중기와 등숙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엔 집중호우와 햇볕 부족으로 개화와 수정장애, 등숙 불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자와 고구마 수확량은 49만 톤, 밀과 보리 18만 톤, 콩 18만 톤, 기타 잡곡 2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이 해마다 수확 전에 실시하는 예상 수확고 판정 결과를 근거로 평안남도의 경우 쌀은 지난해보다 7%, 옥수수는 10%에서 14% 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평안남도에 국한된 추정치이지만 농촌진흥청보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 사정을 더 어렵게 본 겁니다. 조 소장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가을이면 장마당 주고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올해는 쌀과 옥수수 가격이 킬로그램당 각각 6천원 선, 3천원 선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진한 수확량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이제 내리지 않고 지금 6천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 공급 부족이거든요.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 가을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북한 당국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곡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장법과 양정법 등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해당 정령들을 채택했습니다. 농정법에서는 사회주의 농장의 정의와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고 양정법에선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양곡 수매 등 식량 유통 과정에서 비리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손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양곡 수매와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는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양곡 유통 비리 단속과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체계에 반하는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포전 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 농업 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식량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어지는 물난리와 가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북중 교역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 가격 폭등 등이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환범 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식량 통제 관리권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결국 초기에 식량에 대한 개인들의 처분권 이걸 좀 자율화시켜주는 흐름에서 다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원인은 식량 부족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 전반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을 통해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에 성장률 마이너스 4.3%에 이어 또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계속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1억 3,1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같은 기간 44% 줄어든 4억 9천만 달러로 추정해 3억 5,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는 강력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7년 마이너스 3.5%, 이듬해인 2018년 마이너스 4.1%를 기록했고 신종 코로나 사태 첫 해인 2020년엔 마이너스 4.5%로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대략 김정은 정권에서 마이너스 한 10% 역성장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020년이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형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북중 교역 봉쇄가 풀릴 경우 북한의 내년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가 지난 9월 운행을 재개했고 중국이 최근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선 육로 교역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희 부장입니다.
무역이 재개가 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은 두말할 것 없고 생산 활동이 높아지면 서비스업은 거기 플러스 알파 더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삶이 확 좋아진다거나 북한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부장은 다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 경제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세계적인 한국의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입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진병제와 남북분단 상황 등을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진의 입대가 K-POP을 악성 암으로 규정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한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공중파 방송인 NBC, ABC, CBS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 영국의 BBC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은 지난 13일 군에 입대한 세계적인 K-POP 그룹 BTS의 진에 관한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진이 입소한 훈련소와 인근 비무장지대 DMZ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징병제도, 북한과의 적대 관계 등 분단 상황도 조명했습니다. MBC 방송은 BTS 스타 진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시작한다는 제목을 달면서 K-POP 메가스타가 핵으로 무장한 이웃 북한과의 접경 근처 신병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석진이 본명인 진이 입소한 곳이 경기도 북부 연천군 5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연천은 북한을 경계하는 최전방 부대가 배치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 등 여러 매체는 훈련소 앞에 직접 나가 있는 특파원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팬들의 응원, 소감과 함께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군의 징병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CNN은 머리를 짧게 깎은 진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병역은 한국에서 신체가 건강한 거의 모든 남성이 28살이 될 때까지 1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는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진이 5주간의 기초 훈련 과정을 마친 뒤 자대에 배치된다며 한국의 예비역 병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영 생활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BC 방송은 한국이 이스라엘,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남성을 군에 징집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 면제 논쟁을 전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폭격으로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한국은 이 나라를 방어할 군인이 부족하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7인조 남성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는 2013년 데뷔 이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싱글 1위를 차지하는 등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룹입니다.
Hello, we are BTS. Today we're here to speak with President Biden.
BTS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14일 현재 거의 4,800만 명에 달하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 기여한 금액만 49억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이 세계적인 K-POP 메가밴드의 최고령 멤버인 진이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적대적인 이웃인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병훈련소를 수료하면 진은 북한 접경 인근 최전방 부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로 알려진 국경선을 따라 4km의 너비로 분리되어 있으며 양측 모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중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TS 김정은과 맞붙다란 제목으로 북한군과 대치해 18개월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진의 군생활을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BTS 멤버의 군생활이 북한에 미칠 영향보다 군복무가 스타덤보다 조금 더 지루할 수 있다며 예비역 병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한이 싸우는 일은 극히 드물고 자살이 한국군 사망 원인 1위란 점, 최전방에서 많은 눈을 치워야 하는 등 강요된 지루함이 있는 반면 동료 애와 의무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진을 필두로 BTS 멤버들이 군에 속속 입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분단과 북한 내부도 더욱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한류를 경계하면서 K-POP을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부패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말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잇따라 채택하며 한류를 접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에도 청소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며 청소년들 속에 썩어빠진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침투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의 현격한 군 복무기간 격차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의 군 복무기간은 18개월, 1년 6개월로 10년으로 알려진 북한의 육군의 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갱신한 월드팩트북에서 북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지난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는 일부 정보가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마르즈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재임 중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건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북한 당국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입증하는 시점엔 한국에 대한 핵 보호 태세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제안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은 북한의 도발이 무기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공격으로 확대될 때만 가능한데 그런 공격이 임박한 순간엔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꾸준히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 압박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9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북정책을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63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인데 과연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It is effective in that it is prudent. I think that those two words have to be put together. Kurt Campbell is a real...
신중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조정관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시스템과 핵무기 진전 노력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만 보인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해진 목표는 움직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계획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와 부시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클린턴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그 정도의 열정을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 핵과 미사일, 이란 무기 개발, 난민, 테러주의, 인신매매 등을 각각 개별 사안으로 다뤘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현재 강대국 간 경쟁 혹은 전략적 경쟁 속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을 그 맥락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 전반에서 북한에 가까운 협력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죠. 따라서 별로 효율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신중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최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랩슨 대사 대리님, 캠벨 조정관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확실히 보조를 맞추는 것이 최상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남은 선택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뿐인가요? 지난 30년간 북한을 다루면서 동맹과 협력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요.
Well, it's not the only option, but it's certainly the most important option, and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gone into overdrive.
미국에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역내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 정권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기 실험을 진행하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북한의 실험을 막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실험을 넘어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핵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건데 비핵화 정책을 왜 추진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제프리 부 보좌관님,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전제인가요?
Let me get back to the question you just posed to Mr. Laporte, and he would know this better than me, and he deserves some of the credit.
앞서 랩슨 전 대사대리에게 한 질문을 언급하겠습니다. 부시 정부 때와 비교해 바이든 정부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전략적 문제와 안보 문제,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문제에서 동맹들과 확실한 보조를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세 나라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대북 정책의 대안을 생각하다가 지렁이가 가득 찬 통조림을 딸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양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핵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훨씬 넘어 중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시리아 담당 특사로 부임하시기 몇 달 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들의 미사일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을 고려하기도 했죠. 지금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가요?
It is viable only as a deterrent to some aggressive.
북한이 무기 실험을 넘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억제하는 차원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포격 능력과 단거리 재래식 미사일로 국경에서 멀지 않은 서울에 공격을 퍼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 북한의 이 같은 재래식 보복 공격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시설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히 수만 개의 대포와 로켓포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보복 위협입니다. 따라서 나는 트럼프 정부가 그랬듯이 코피 작전 가능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북한의 한국 공격이 임박한 발사의 왼편 순간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I think it could be. I don't have the latest insight into.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최신 작전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만일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작전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자가 언급한 것은 매우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톡에 출연해 외교를 통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고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Well, certainly we don't have a policy advocating regime change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우리가 정권 교체를 옹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정권 교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BOA 방송도 북한으로 송출되죠. 이 방송이 북한 주민이나 특정 엘리트가 눈을 뜨고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이후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이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과 영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게 만들어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ve worked closely with John Bolton and he's never seen a problem that he doesn't feel can be solved by regime change.
나도 존 볼튼 보좌관과 긴밀하게 일했는데 그는 모든 문제를 정권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백악관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일할 때도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정권 교체에 관여했는데 정권 교체는 정책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불러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권 교체가 행정부의 목적도 아닙니다. 나는 좀 냉소적인 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현재 시위가 한창인 이란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은 볼튼 전 보좌관과 같은 소수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행정부는 모르는 악마보다는 아는 악마와 공존하려 합니다.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VOA와 미국 정부,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김정은과 그의 정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북한이 무너져 수십 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이 누군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미국 정부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효한 지도부가 없는 국가에서 핵무기 통제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중국도 못마땅해하거나 불투명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시리아 담당 특사를 지내시던 2019년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70%는 자체 핵무장을 원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a correction. President Trump ordered twice the withdrawal of U.S.
우선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 철수를 두 번 명령했지만 미군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미국은 다른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군사 배치와 전쟁 위험을 검토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군 철수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놀라게 됩니다. 임무를 달성하지 않고 철수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하죠. 1972년에서 73년 무렵 베트남전에서 철수했을 때도 우리는 기본적인 임무를 달성했죠. 따라서 미국의 철수 기록은 아주 적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영토를 타격할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공격에 직면한 동맹에 핵보호를 제공하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냉전 시대 유럽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야 했죠. 따라서 북한이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적이지만 꽤 효과적인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핵탄두 탑재 ICBM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됐다고 확신한다면 그때는 한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올해 ICBM을 8번 실험했고 대부분 성공했는데요.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successful and accurate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ICBM 실험의 성공 수준, 정확도, 핵탄두 소용화는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날을 우리가 회피하진 않겠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The survey of the Korean public which seems to suggest that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핵무기 획득을 원한다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란 건데요. 여론조사를 행할 때 실제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국이 핵무기 보유의 길을 갈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내용의 설문조사 질문을 던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핵을 가지면 동맹이 희생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이 핵개발의 길에 들어서면 이한 동맹이 매우 거북해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동맹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ut again, looking at our experience over many decades in Europe where I was a soldier dealing with these things.
미국이 수십 년간 유럽에서 겪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미국이 동맹에 핵무기를 넘기지 않고도 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들에 대한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핵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밀사항이고 일부는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소해온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퇴치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8일 공개한 2022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2,3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2만 1,85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0년 1,819건까지 떨어졌던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8%의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말라리아에 따른 북한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발병 건수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미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끼쳐 이들 국가 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에콰도르와 파나마, 온두라스 등과 함께 전년 대비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증가한 전 세계 10개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많은 나라들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살충제 처리가 된 방충망이나 실내 살충용 스프레이 등의 전달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 중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에 따라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을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이 중 145만 명은 고위험군에 포함했습니다. WHO는 내년 말부터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어린이들이 말라리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비는 9일 북한에 말라리아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아직 북한으로부터 말라리아 백신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7일까지 말라리아 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 등에서는 5월과 10월 사이 3.1열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3.1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 기간이 최장 1년에 달하며 감염 시 발열과 권태감 등이 수일간 지속되다 오한과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 영하 5도로 예상되고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영하 5도, 난포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5도, 부성 아침 영하 16도, 영하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 강계 아침 영하 23도, 낮 영하 8도, 희천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 영하 2도, 용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개성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1도까지 오르고요. 사리원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4도, 신계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8도, 낮 3도, 신포 아침 영하 10도, 낮 3도, 장전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4도, 평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 낮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 낮 영하 2도, 장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10도, 청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1도, 김책 아침 영하 10도, 낮 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2m, 동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2m, 먼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랄하드 조시 인도 국회 사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미사일이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엠벌칼라 섬에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시 장관은 또 미사일의 사거리가 5,400여 킬로미터라며 이 미사일이 인도의 방위에 큰 가치를 더하고 국가안보를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그니5란 이름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시험 발사를 앞두고 벵골마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인도의 이 미사일이 지속적인 중국에 대한 핵 억제를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함정들이 지난 13일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 9대와 함정 5척이 타이완 주변 지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군은 상황을 감시하면서 전투공중초계 항공기와 해군 함정, 지상미사일 체계에 이들의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해당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타이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2일과 13일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29대와 해군 함정 3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탐지됐고 이 중 H-6 폭격기 16대는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H-6 폭격기 편대는 육상과 해상 목표물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퍼부을 수 있다며 이번 훈련은 타이완의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연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법원이 14일 야당 유력 정치인인 이스탄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터키 법원은 이날 에크렘 이마우모울루 시장이 지난 2019년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후 공무원들을 모욕하는 연설을 한 혐의에 대해 2년 7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이마모울루 시장의 정치 활동도 금지했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내년 터키 대통령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선고 직후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늘날 터키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각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내년 6월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에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모울루 시장은 터키의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소속으로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에르도안 현 대통령도 지난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터키 법원의 선고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부정한 판결은 인권 존중과 근본적인 자유, 법의 질서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5일 영국이 자국 영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중국 영사관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영국의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고 중국 영사관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14일 영국 정부가 중국 영사관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당시 시위가 우리 영사관 직원들을 공격하고 영사관 내부로 진입해 직원들의 인권, 안전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중국 세력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시 주석의 사면임을 비난하는 시위대 일원의 폭행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총영사 등 맨체스터 주재 영사관 직원